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시겠어요. 로마서 1장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10절로 시작을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쭉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여행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길이 뭐예요? 좋은 길이 있었나요? 바울은 죄수로 풍랑이 있는 바다로 갔고요. 또 뱀에 물리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참 그러나 그것은 축복된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 갔다. 그가 뭐 죄수의 몸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11절을 봐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성직자, 행정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말씀 사역자는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 있는 뭐 몇몇 그러한 목회자들을 뭐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설교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분은 설교하는 것이 좀 부담이 가서 다른 사역을 하려고 한다.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신도들 또한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이 매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상대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그러셨고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도 놀랍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이 당신으로 하여금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는 하나의 기회가 되게 했다. 이런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간증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비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길도 많이 막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회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더 귀하게 인도하기를 소망해서 가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바울은 로마의 각처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웠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열매 맺기 원하는 바울의 소망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가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것은 헬라인들이 인류를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교육을 받고 문명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야만인들은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 또는 이교도로 분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참 올바른 분류는 아닙니다. 거짓된 분류 방법인데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분류 방법이었으니까 매우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관습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당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빚을 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울이 넥타이나 구두를 사기 위해서 돈을 거두거나 그들에게 지불하는 일을 이렇게 외상으로 한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물질적 거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거래로 말미암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아주 풍성하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멸망받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의미에서 나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나의 빚을 갚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빚을 정말 갚으신 건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다 갚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매기 목사님은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터키 내륙 지방을 자동차로 여행하고 있었대요. 아시다시피 터키는 회교 국가고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모든 간판들이 터키어로 쓰인 것을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작은 마음에 우리는 아주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리 끝에서 그 여행하던 이 사람이 그 코카콜라라고 쓰인 것 그 커다란 간판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시도하지 못한 일을 코카콜라는 수년 만에 성공을 시켰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아니느냐. 그러니까 터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게 참 힘든데 그 가운데 코카콜라라고 하는 간판은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미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까지 우리는 그런 면에서 빚을 갚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보아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무슨 빚을 지면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그와 같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갚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 편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나는 갈 기회만 있으면 나는 가겠다. 성경학자 중에 제임스 스티플러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그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형편을 잘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열심과 커다란 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찬송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5절까지, 1장 15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 17절에서 이 위대한 로마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나옵니다. 자, 먼저 16절을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째 전파, 그리고 용서, 또한 순종입니다. 자,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아시아를 여행하신다거나 그러면 특별히 에베소 거리를 이렇게 지나시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리석으로 된 성전의 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에베소 교회당 그 건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와 같은 교회들, 그 건물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다이아나의 거대한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당 건물은 잔해를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저는 로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형제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는 특권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과 관련된 이 거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성전이라고 할까요? 이 바울은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 복음 전파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빨리빨리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 아시죠? 마빈 핀센트 박사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그 자체 안에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구원이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음의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칭의에서 영화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이자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거나 구원을 받는 중에 있다거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모두 사실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을 위한 것이다.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인종이나 종교나 상관없이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인류 전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또한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며 또 개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도 여러분 모슬렘만큼이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맨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복음은 유대인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스티플러 박사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항구적인 진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효과인 구원, 그 범위인 전 세계, 모든 사람, 또 그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 사실.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믿어야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7절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 문자적인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는 좀 전체적인 것들을 다 표현하기는 곤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속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를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십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가 됩니다. 우리는 노력하여 그 의의를 얻을 수 없고 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의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약성경에 한 92번 그리고 로마서에만 36번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하는 표현은 이 로마서에서만 8번이나 사용이 되었거든요. 디케라는 그 말의 그 어근은 단지 옳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반대되는 의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크레머 박사는 이렇게 적절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태요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인간의 인격과 행동이며 그 덕택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덕택으로 말이죠. 그분의 뜻과 이상을 알 수 있게 된다. 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 이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나아간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죽게 하셨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로 시작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기록된 바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섰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과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치루셨다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네. 죄는 진홍 같은 흔적을 남겼지만 주님께서 눈과 같이 시계 씻겨 주셨다네. 그래서 바울은 이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그 복음의 의미가 뭔지 그 서론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죄를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논하면서 좀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 창세기편 3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